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좀 짧긴 하지만 2박 3일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잘 안 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꾸준하게 집회 다 참석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셨나요? 두 분밖에 안 계시나 보죠.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으면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냐고 물을 때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뭐 아멘을 하든지 아니오를 하든지 할 터인데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고 늘 성령 충만을 강구는 하고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워낙 다양해서 딱 이거다라고 짚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몹시 추운 날 혼자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추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왔더라. 슬픔에 겨워서 서럽고 슬퍼서 다 견딜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요. 환경은 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평안, 위로가 내 속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슬프지 않냐고 기쁨으로 나왔더라. 이게 성령 충만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워낙 성령 충만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서 도대체 뭘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경우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요, 성령 춤을 그렇게 추신다고 그러네. 평소에 춤추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 시간에 보면 참 예쁘게 춤을 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추는 성령춤이라고요. 한편 옆에서 지켜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무엇이 성령충만이냐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라든가 분명하게 말하라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도리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사모해야 할 성령 충만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0세에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말하자면 취임식을 치르고 일을 시작해야 옳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결혼식 가보면요 정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정말 성대하게 치릅니다. 결혼해서 잘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얼마나 많은 손님 초대해가지고 성대하게 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개업, 뭐 입택 말할 것도 없잖아요. 허환이 즐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통령 취임식도 있겠죠. 그런 것하고 비교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목사 안수 때 많은 교인들이 와서 축하하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웬 꽃다발이 그렇게 많은지요. 뭐 목사 슬픈 목사 하나 만들어 놓고 저렇게 축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축하를 해야 되고 야단스럽게 저 축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 축하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저께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에 그러니까 저녁에 목사 안수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날 낮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가 반려된 겁니다. 이 사람 목사 안수할 수 없다 이래 돼버린 겁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본회의에서 잘 복잡하다가 한 30분 만에 간신히 통과가 됐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오후에 저녁에 혹은 목사 안수식 한다고 광고 다 하고 친지들 꽃다발 세워대가 있고 와, 모여가지고 있는데 원래 목사 안수 못 든다 이래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 아 그 참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가장 화려하게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오늘 1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위대한 사역을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란 곧 뭡니까?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광야에서 지내셨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 뭐합니까? 뭘 했겠습니까? 금식과 기도죠. 금식과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나는 이것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백 목사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설명을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설명을 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주로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격해서 흥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로 그런 의미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간혹 말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나가서는 그냥 일상생활 돌아가 있을 때 보면 전혀 믿는 사람 표도 안 난 채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만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나가면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뜨거웠는지 간절했는지 표시는 잘 안 나 있지만 물론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한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나와 있는 모습이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그렇게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 개인적인 고민도 사라지고 그저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기도를 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신 일이 왜 이런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왜 이렇게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은 다시 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해서 온 인류가 죄악의 길로 떨어져 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사탄의 유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어릴 때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말이에요. 아예 시험 자체를요. 없애버리시면 될 일을. 내게 시험이 딱 주지도 말게 하시고 시험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그거 좀 불만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주시려면 뭐, 한 달치를 주시든지, 아니면 1년, 조금 통크면요. 아,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래야 될 거지. 그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생 먹을 거 한꺼번에 다 전화놓으면요. 내일부터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물 가운데로 가야 하고 내가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아예 물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이지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네가 물 가운데를 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 속으로도 가야 하고 불 속으로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 그런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시험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 불 이거 통과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 내용을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에 잘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세 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이고 세 번째 시험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다. 2절 3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에 대한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안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40일 동안 안 먹으면 줄이신지라 맞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한테 어때요? 하고 물었더니 제가 좀 줄이다는 게 다른 말 뭡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한테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배가 고프다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성령은 때때로요, 엄청난 일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 굶주린 분 이야기 혹 들어보셨어요? 40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지요? 이건 너무한 답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전 들었습니다. 잠이 안 온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잠이라도 들면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잤습니다. 실컷 잤다 싶어서 시계를 쳐다보니까 1분도 안 지났더랍니다. 오늘도 먼 길 차 탔습니다만 저 차 타면 멀미 잘 합니다. 멀미 좀 하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자면 되죠. 한숨 자고 깨면요. 멀미도 사라지고 기분도 상쾌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40일 가까이 굶은 분은 잠만 들면 좀 편하겠다 싶어 잠들어서 실컷 자고 깨보니까 1분도 안 지났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극심한 고통이면 38일, 39일째에 포기한 분도 적잖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줄이셨대요. 그 간단하게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냈느냐를 상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실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참 열심히 가르치다가 지금 강남의 큰 교회를 맡아 있는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부친이 목사님이셨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모양입니다. 이민 가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너는 아무래도 목사 돼야 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요. 그때 이제 목사가 아니죠. 슈퍼마켓 주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해군 장군으로 근무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아들을 보고 해군에 입대하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해요. 정군에 가야 될 것 같으면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하필 또 해군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이 찔려가지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탄이 와서 뭘로 시험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시험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양심수가 쓴 글에 양심수이면서 사형수였던 분이 쓴 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감방에 갇혀 있는데요. 밥이라고 주는데 어떻게 밥을 먹다가 그 콩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굴렀던 모양입니다. 양심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굽히지 않는 게 그게 양심수거든요. 자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밥 먹다가 콩 하나가 툭 떨어져가 먼지 부둥이에 구르고 있는데요. 저걸 주워 먹을까? 그러다가 이네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 떨어진 거 저걸 주워 먹겠냐? 안 먹어야지. 그러는데요. 이 머릿속에 그 콩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캄캄한 데는 어디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 물기가 있으니까 그게 반짝 빛이 나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초잡아지느냐? 초잡단 말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간의 존엄성,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내가 그 먼지 구덩이에 떨어진 그 콩 한쪽 때문에 내가 그게 신경을 써가 이런 거, 그 얘기를요, 책에 상당한 분량을 썼더라고요. 그 할 얘기 뭐 있습니까? 그 콩 한쪽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던 그 자기 신경을 한참을 기술을 했는데 결론 주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 주워 먹었다라고 맺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픔을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와서 이런 시험을 탁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지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방법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죠? 아, 밥으로 산대요. 밥으로만 사는 것 아니죠? 물으면 또 반찬까지 나올 것 같아서. 그 안 물어요. 우리 교회 똑똑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아, 예, 반찬도 먹어야죠. 이래 나오면. 여러분, 밥으로만 산다면요,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스스로 굶을 수도 있어야 그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되죠? 8시간 자라고 합니다. 잠을 적게 자면 언젠가 훗날에 후유증이 온답니다. 8시간 자도록 되어 있으면 자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원칙을 깨고 자지 않아야 될 때 자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야 될 때 반드시 자야 하고 먹을 것 반드시 먹어야 하고 이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원칙을 깨야 할 경우가 생기면 스스로 깰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좋은 음식 가려 먹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40일을 굶어서 우리 집으로 변하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이런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0일을 굶어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5절부터 보십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명예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권력욕에 대한 것도 됩니다. 이건 명예가 뭔데? 뭐 우리는 별 명예 탐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무슨 애쓰고 노력한다고 뭐 되게 큰 권력을 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 감정이 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요만큼이라도 맛본 정치인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면요, 동네마다 큰 길 사거리마다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고 서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아주 흥미가 앉아 서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출근길에 사거리 모퉁이 서서 지나가는 차마다 엎드려 절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간단합니다.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뭐 할 끼라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지나가는 차 앞에 서가지고요 손가락 이래가면서 절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명예욕이나 권력도 맛을 들이면 마약이랍니다. 마약이랍니다. 아니,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나라 전체를 줍니까? 뭐 어디 큰 도시나 됩니까? 포항 그것도 요 조그마한 한 동네 시의원 하나 한다고 그거 생각을 합니까? 명예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이건 대단한 유혹입니다. 절 한 번만 하면요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건데요. 말 한마디 잘하고 도장 한번 잘 찍으면요 온 세상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비근한 예가 한일합방 때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아니십니까? 거기 조금 협력하고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고 하면서도 그 유혹은 참으로 큰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 유혹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일 같으면 더더욱 매력적이죠.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여기 있는 돌들이 떡을 떡으로 변하도록 한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뭐 누가 지장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사탄의 그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사탄인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겁니다.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논 한가운데 피어 있으면요, 아름다운 장미가 아닙니다. 뭐죠? 잡초입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들 이쁘다고 한 번씩 만나면 장난을 제법 칩니다. 입을 가리키면서 요리로 뭐 넣었어? 뭐 먹었어? 이러면 밥 하죠. 배를 이래 꾹꾹꾹 누르면서 여긴 뭐 들었어? 밥 합니다. 에이, 밥 아니고 여기 똥 들었지? 분명히 똥 들었을 텐데요. 똥 들었다는 얘기 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밥이라고 웃겨요. 그 있는 게 그 밥입니까? 분명히 똥일 텐데요. 그런데도 그것이 거기 들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제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자리에 잘못 놓여 있으면 더러운 것이 되죠. 밥이 밥그릇 안에 잘 들어있을 때는 밥입니다. 이것이 떨어져서 책상, 아니, 그, 밥상 위에 떨어지면 뭡니까? 밥상 위에 떨어졌건 아니면 뭐 이래 옷에 하나씩 붙었으면 뭡니까? 밥 아닙니다. 예? 두 글자. 밥 알려? 밥풀이죠. 밥그릇 안에 잘 들어있을 때는 밥인데, 이게 식탁에 떨어졌거나 옷에 붙었거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밥이 아니고 밥풀입니다. 근데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요,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문질러 나왔거나 이러면요, 더 이상 밥풀도 아닙니다. 뭐죠? 이쪽 경상도 사람만 압니다. 저 표준말 쓴 사람 몰라요. 밥떡거리. 똑같은 거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와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말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그러하지만 교회도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왜 여기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힘이 생겨나면 교회가 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충동을 받을 수가 종종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진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교회가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지 교회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누르고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위험에 빠진다는 뜻이 됩니다. 목사는 왜 목사가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왜 장로가 되고 내가 왜 권사가 되었는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계급처럼 벼슬처럼 작용을 한다면요, 교회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시험을 걸어와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 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해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종종 그 등장하는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표현이 있죠. 9절부터 보십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는 거고 일종의 자존심 긁어 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고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가끔은요, 손님들 자존심을 살살 긁은 물에 해서 매상을 올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여간 당신 모습 보니까 막 이런 거 비싼 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비싸니까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러고 엉뚱한 거 자꾸 내놔놓으면요, 사람 속이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을 무시해도 이래가지고 확 김해요. 확 김해. 봅시다. 싸버리는 수가 들어있습니다. 말려들지 마세요. 장사하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곡을 메워가지고 거기에 높은 건물을 세워 올렸거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하고 그냥 뛰어내려버리면요. 뛰어내렸는데 전혀 안 다치고 사뿐하게 내려앉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저 63빌딩 같은데 올라가가지고요.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뭐 이런 형국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는 유명인사가 될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지녔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유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신학 공부를 하며 목회하며 실력을 쌓은 목사보다 더 큰일 나는 연예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뭐 유명한 연예인 하나 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나면요, 뭐 아리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훌륭한 연예인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위력이 있다면 여러분 신학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연예인 돼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면 보내세요. 보내기 전에 정말 말씀대로 살만한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연예계 보내세요. 애쓰고 노력하는 목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가르쳐야 해야 될 사람은 또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다친 것도 없이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렇게 해서 유명인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말씀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겠느냐 그런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깨끗이 뿌리쳐버렸습니다. 왜요? 너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을 해야 할 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을 유혹할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긁든 어떤 유혹을 하든 예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전 대학에 그 제시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했거나, 기말 성적이 영 시원찮게 나오거나, 아니면 탈락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듬해 공부를 다시 하고 시험 칠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아담이 불합격해버렸거든요. 아담이 불합격해버려서 온 인류가 불행해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기 때문에 하와가 유혹받았을 때의 그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유혹받는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좀 비슷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더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좀 비슷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웠대잖아요. 예수님의 첫 시험은 먹는 것과 관계되었습니다. 보암직스러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뛰어내려보면요. 온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또 닮은 점이 있는 거죠. 아담이 실패해버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다시 치러서 완벽하게 통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입니까? 고입, 대입, 시험 칠 때 되면 난리가 나죠. 입학시험 처리되건, 하긴 뭐 요즘 입학시험도 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학교 치르는 중간고사만 돼도 벌써 예배당 안 나오는 아이들요. 중국집 불티난다는 얘기가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입학시험 칠 때면, 아니 이거 입학시험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중국집 왜 불납니까? 엄마가 밥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 붙들고 공부 가르쳐줘야 되는데 언제 밥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은 시켜다 먹어가면서 엄마, 아들 붙들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대. 이런 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도 큰 난리인데 예수님께서 치르신 시험은 뭡니까? 온 인류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사탄의 자녀가 되느냐가 걸린 시험입니다. 3년, 4년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이 걸린 문제랍니다.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가 걸려있는 이런 엄청난 시험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모든 시험을 깨끗하게 통과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감격하고 흥분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사모해야 하고 애써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런 은사들이 좀 일시적이잖아요. 좀 일시적이고 또 감정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요. 그런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짧은 평생이었습니다만은 그 일을 향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나 아니면 내 기분을 만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받아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주는데요? 참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성령 충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습을 제가 가벼이 여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그런 체험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요. 그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차원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많이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닐는지 몰라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남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시험이나 시련이 닥쳐오시거든,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